자식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자리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 포기 안 돼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데 버려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멋진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을 몰라요. 지금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주인공인데 힘들어서 둘 다 그만두겠다 그래서 영화 못 올렸죠. 뭐 한국 기독교에서 내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뭔지를 개뿔도 몰라. 천국 가는 게 다고 착하게 사는 게 다야. 하나님이 뭘 하자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계속 질문이 그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한 걸로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적 명예와 영광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가 아니죠. 인생 문제입니다. 인생을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너 거기서 손해보지 않는다. 신앙 상담을 해보면 모두가 이렇게 증상에 대한 질문과 증상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로 질문이 오고 무슨 병에 걸렸느냐라는 본질은 이제 설명이 좀 기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뭔가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게 좀 나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기대가 이 질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은 현실이라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이제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월자가 자연에 들어오는 거죠. 육체 속에.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연을 벗어나서 초월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뜻밖의 초월을 내용으로 삼되 그것을 육신 안에서, 역사 안에서, 형식, 형태 안에 구체화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깊은 마음과 충일한 마음과 쓸모있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운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하는 것 같고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선호하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박자가 다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다 겪는데 그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포용하고 넘어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부를 결혼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부부의 연합과 그 의미랄까 형편이랄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겪는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간단한 각오와 확신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긴 이게 뭐야? 라는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은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이 무슨 뜻인가를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원론 위주로 신앙이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부흥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수의 새 신자들과 감동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신앙인에게 건네는 질문들이 너 천국 갈 확신 있어? 이 말을 아마 제일 많이 지난 부흥회 때 쓴 것 같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식의 문답들은 실존적 신앙관이라 합니다. 예수를 만났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운명을 알게 된 것, 은혜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을 실존적 신앙관이라 하는데, 거기서 그걸 실존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게 됐고 내가 항복했다는 내 경험, 내 확인이 그 고백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뜻밖의 긴 역사 얘기를 합니다. 구약을 읽으면 늘 당황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이 간단한 순종을 못하고 늘 반역을 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 꼴을 당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못난 짓한 거를 이제 비난하고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밖에 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구약을 펼쳐내시는 것은 역사가 하나님 손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작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열면 창조가 나오고 바로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이 나오고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야 예수가 오시죠. 실존적 신앙관에서는 예수로부터 출발하는데, 성경은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 걸친 실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앙관이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가? 그 배경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일반적인 이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성립하려면 종교가 성립이 되는 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좀 믿고 숭배하고 소위 말하는 신앙심을 가지는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신을 항복시켜서 보상을 받겠다가 최우선이 되는 종교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 종교를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신이 누구든 간에 그건 알 바 없고 내가 바치는 정성과 헌신에 감동을 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게 이제 무속신앙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에는 신은 최소한 도덕성과 권력을 가집니다. 힘이 없으면 누가 신으로 받들겠습니까?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최상의 가치이죠. 근데 이런 신들은 성경에서 이제 보통 우상이라 그러는 신들은 신이 계획을 갖거나 목적을 가지거나 방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그에게 어떤 요구를,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래로 신앙의 결과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이 목적과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온 신자가 목적을 갖고 오니까 그 신의 수준은 인간이 상상하는 최대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보상을 받을 자격은 도덕성이고 이제 열심이고 혹은 이제 유치하게 가면 주문도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신이 꼼짝 못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그 신은 인간이 가지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신 자신이 목적을 가지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긴 뭘 해주겠다 보다 뭐가 가장 특징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신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이 목적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을 어디로 데려가겠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뭘 하자는 거냐를 따라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왜 내가 하나님 믿어 드렸는데 고달픈 인생밖에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비의 출발점인 겁니다. 왜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내 내 말 안 들었단다. 그래서 콱 죽여버리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죽이냐? 내가 참았지. 그럼 그냥 버려두셨어요? 아니, 나는 혹독하게 훈련시켰단다. 정신 차리게 했단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러는 게 구약 내내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은 권력과 폭력으로 우리를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신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상대가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상대라는 건 뭘까요? 거기는 공포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강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대등해야 됩니다. 대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위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상대를 내가 힘으로 굴복시키면 강제로 굴복을 시키면 사랑과 믿음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이었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얘기만 나오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왜 만들었어요? 왜 안 말렸어요? 이렇게 불만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자식이 왜 말을 안 듣냐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택권을. 자식이 난 싫어. 난 이해가 안 돼. 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조작하거나 강제력으로 못 먹게 하지 않고 그건 그의 선택이었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 크는 겁니다. 자발성과 판단과 선택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지혜, 안목, 분별 이런 실력인데 그런 것들은 연습을 안 하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은 모두 실패한 경험입니다.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 왜 현실이 고달프냐? 우리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연합체로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꽃이 되게 하겠다라는 일을 역사 속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여기 보냄을 받은 셈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보통 말하는 대로 선지자이고 내가 임마누엘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핍박했듯이 우리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대접 속에서 현실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는가를 배우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자식을 길러보면 내가 그랬던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말하고 우리가 반항했던 거하고 왜요? 철이 없어서. 인간이 뭔지, 인생이 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부모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게 못 알아듣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 겪는 과정을 부모가 견뎌야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너 커보면 알게 돼. 너 나중에 장가 가서 너 닮은 아들 하나 꼭 낳아. 그래서 크죠. 내 과거가 어떻게 철이 없었고 인간이라는 게 어떤 수준, 어떤 내용,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그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한단 말이죠. 경우 속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 육체와 세상이 죄고 초월이 거룩하고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창조세계는 내 작품이다. 너희도 내 작품이다. 너희의 존재는 하나의 예술이다. 그래서 신이 초월의 내용을 육체에 넣는 거예요. 예수에 담았고 우리에게 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거나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굉장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의 상상으로 타협하는 것, 만족하는 것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참으셨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엄마 노릇 톡톡히 하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배워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만들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자신의 한계와 우리가 만드는 것에 못난 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말 감탄이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 예수를 봐라 하는 것은 예수로 우리를 구원했다 정도보다 더 너희를 다 이렇게 만들겠다. 여기까지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뭘 해야 되나 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애한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적당히 하고 오늘은 이만 자자. 돌아와서 입을 뒤집어서 아버지여 저 자식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부모에게도 훈련이고 자식에게도 훈련이며 자식이 클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고집.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증명하겠다.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린 우리가 치성을 드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다 뭐가 되냐면 도덕이 돼요. 전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착하고 열심인 거는 초등학생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있고. 그 다음은 뭐죠? 자기의 소원과 진심이 다 되는 세상에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커야 되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작게 만들고 절망케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면 예수를 믿으면 이걸 넘어가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작은 건 문제가 아니야. 제한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야. 사단의 가시가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 이걸 빼주십시오. 이걸로 나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각자 아무것도 아닌 곳에, 위인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 자리에 뭘 겪어요? 동일한 걸 겪잖아요. 예수가 겪었던 거를. 너 같은 건 왜 있어? 그리고 다 나한테 덤태기 씌우고 거짓말하고 밀어버리고. 그래서 우린 점점 악해지죠.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응? 승자 독식이다. 이거 배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너 지고 살아라. 괜찮다. 내가 여기서 부활과 영생을 증언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평생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런 약속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형통했으면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자식한테 이 말은 안 해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 말은 하지 말라고요. 그냥 웃으라고요. 얘야, 오늘은 그만 고집부려라. 오늘은 타협하자.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보자. 이렇게 끌으셔야 돼요. 시간을 끄셔야 돼요. 한 번에 애가 홀가닥 뒤집어져서 변하지 않습니다. 누적이 돼서. 나이 들어 보면 다 잊어먹었던 옛날이 다 생각이 납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못났다고 생각했고 실패라고 생각했고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나를 만들어서 인정 많고 웃어줄 수 있고 한 수 접어줄 수 있고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문제가 아니죠. 인생 문제입니다. 인생을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다 책임진답니다. 너 거기서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식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자리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 포기 안 돼요. 그게 은혜예요. 포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화 찍다 말고 관두고 나간 거죠. 그러면 자기 하나 관뒀는데 드라마가 하나 망치잖아요. 예, 하나님이 멋진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을 몰라요. 지금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주인공인데 힘들어서 둘 다 그만두겠다 그래서 영화 못 올렸죠. 뭐 다 못 찍어서. 이제 영화 벤허가 있어요. 벤허는 사람들이 다 뭘로 가서 봤냐면 전차 경주하는 거 보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억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전부 저 메살라를 미워하느라고 보고 저 새끼 언제 죽나, 벤허가 어떻게 돌아와서 복수나, 그거 보고 있는데 알다시피 메살라가 죽었는데 영화가 안 끝나요. 메살라를 죽이는 걸로 벤허를 보면 메살라는 나쁜 놈이고 벤허는 좋은 놈으로 둘이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벤허가 복수를 했는데 마음의 평화가 안 와. 보상이 안 돼. 그래서 막 쩔쩔매요.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그만 잊으라고 그랬는데도 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이 몇 살 나 같아요. 그 굉장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동생 구하러 이제 나병 그 굴에 가서 데리고 나왔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래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칼을 놓게 했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걸 하려고 간 거예요. 복수로는 얻을 게 없다. 폭력으로는 가치가 없다. 예수 안에만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의 존엄함이 있다가 본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위로 가는 영화를 찍으면 메살라가 나쁜 놈이야가 아니고 연기 잘했어가 되죠. 우린 계속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지 각각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 지금 눈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영화가 안 보이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도리어 축복하라. 그리고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걸 우리는 자꾸 선으로 악을 이기라를 선한 행동을 해서 악을 감동시키라로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 악당이 악당 노릇하듯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넌 선한 네 자리를 지켜. 그런 뜻입니다. 악당이 하는 거 갖고 가서 뭐라 그러지 말고 영화 찍다 말고 그 찰턴 헤스턴이 그 메살라한테 하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밤낮 미운 소리만 하냐. 그럴 필요가 없죠. 걔는 걔에게 대사하고 이쪽은 이쪽 대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악당들을 다 없애주시옵소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면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역사라는 드라마가 인류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요. 그걸 나중에 승리와 찬송과 영광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거를 종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은 드라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분과 그 결론들을 나열한 책이 아니에요. 사전 같은 책이 아니고 이게 문학 작품인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못 읽으니까 전부 단어를 빼갖고 너 정직해야 돼. 너 신실해야 돼. 이따운 말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 기독교에서 내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뭔지를 개뿔도 몰라. 천국 가는 게 다고 착하게 사는 게 다야. 하나님이 뭘 하자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꼭 이 반응이 있기를 바래요. 아,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를 바래요.
목사님도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속 많이 썩히고 잘 살아요, 지금은.
뭐 아들이랑 딸이님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나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뭘 어떻게 기도하긴요. 기도도 안 나오죠. 그때는 그냥 분을 사귀고 자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괜히 이상한 말 안 하게. 그 계속 질문이 그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한 걸로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적 명예와 영광에 가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싫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놀자는 거 아니에요. 등산 가면 꼭 그러는 사람 있죠. 뭘 꼭대기까지 가. 여기서 그냥 밥 먹고 내려가. 그런 사람 있죠. 등산은 그렇게 가도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면 제가 유독 더 성숙할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고통의 분량도 어려움의 분량도 많은 건가요?
그렇죠. 예, 고등교육을 받는 거죠.
고등교육? 모자라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더 시키는 거죠. 초등학교 마치고 끝인 분이 있어요. 대학까지 가라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성을 다 명예로 아는데 신앙에서는 다 고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고통을 이렇게 많이 당하는 걸 명예로 생각해야 돼요?
필수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우리는 우연이라는데 버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늠름하셔야 되고 실력보다 더 늠름하게 굴어야죠. 자식한테 엄마가 있잖아.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두목해. 그러셔야죠. 애 볼 때 울지 말고.